때, 그 자리에 이제 토마스만 없었던 거죠. 그래서 교회의 전승, 전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성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다른 그 기록물, 그러니까 성서 외에 다른 기록에 남아있는 것을 전승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승은 가톨릭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모님을 공경하고 또 이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그 한 분이 한 분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이 성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교회의 오랜 전승으로 이렇게 인정받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전승에서는 그 이 예수님께서 이제 그 붙잡히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한 집에 모여서 있었던 거예요. 문을 꽁꽁 그 걸어 잠그고. 근데 그 자리에는 성모님께서도 함께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열 명의 제자와 성모님이 함께 이제 방에서 이제 나오지 못하고 이제 함께 기도하면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는 이제 성모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어머니의 마음으로서 위로를 제자들에게 해주고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 정작 위로를 받아야 될 분은 제자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죠. 엄밀한 의미에서는. 왜냐하면 아들 잃었잖아요. 예?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그 슬픈 마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제 그 부활의 신비를 이제 함께 축하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가톨릭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아주 소중한 전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은 총 3개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승은 일단 성서에 나오지 않은 기록이니까 빼버리더라도 3개의 메시지를 이 부활 2주간에는 3개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문이 잠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평화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몇 번? 1번, 3번, 2번, 2번, 3번, 3번, 4번, 4번.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몇 번?
3번.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몇 번?
4번.
그렇죠, 3번, 3번이네요.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세 번 인사를 나누셨어요. 근데 문제는 문이 잠겨 있었다는 거죠. 자, 문이 잠겨 있는데 예수님이 그 여기 성당문이 착 잠겨 있는데, 성당문이 착 잠겨 있는데 제가 갑자기 봐요 이제 문이 딱 잠겨 있는데 제가 쇼를 하나 할게 쇼. 평화가 너희와 함께. 자, 이 귀신이 보컬로를 쓰죠. 문이 지금은 제가 여기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았죠? 예?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없는 그런 가운데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상상을 해보세요. 제자들이 아주 기절초풍할 노릇이죠. 예? 귀신이 곡한다는 게 바로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타난 것을 보고 귀신이라고 유령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거기에 바로 이제 포인트가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자, 이 제자들의 마음은 굉장히 많이 심란했었어요. 왜냐하면 철저같이 믿었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처지를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추종자였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손해를 볼 것이 이제 분명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리고 구원을 준다라고 말씀을 했어도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은 창이 두렵고 십자가의 형벌이 두려운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 멀리 영원한 생명, 구원, 이거는 마치 남의 얘기처럼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총칼이 무서운 거죠, 이제는. 아, 그때 총이 없었구나. 칼과 창이 무서웠고 채찍이 무서웠고 또 멸문 그러니까 집안이 망하는 것이 무서웠던 겁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이제 이런 박해와 모진 고문 앞에서도 당신의 삶을 이어가고 따라가는 것을 당신이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에서 말하는 평화가 어떤 것인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론 시간에 설명을 하면 또 좀 지루해지고 또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 초보에 이렇게 평화에 대해서 이렇게 좀 그 사전을 찾아서 이렇게 교회가 말하는 평화를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오늘 요거는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읽어보시면 제 얘기가 귀에 안 들어오니까. 자, 그리고 이제 평화에 대한 설명을 이제 또 다시 나중에 또 설명을 할 기회가 또 있을 겁니다. 이제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함께 있기를 예수님께서 바라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평화가 너희와 함께. 두 번째 메시지는 이제 뭐냐 하면 이제 토마스 사도는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토마스 사도는. 근데 토마스 사도의 그 출신 배경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토마스 사도는 바로 혁명당원, 그러니까 이 열혈당, 혁명당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출신 성분 자체가. 그러면 혁명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에 앞서 그 지배에 맞서서 이제 민중 봉기를 일으켜야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실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확인되어야만 되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만져봐야만 믿을 수 있겠소라고 얘기한 것은 당연히 토마스 사도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당연한 그런 말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두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 바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성서의 제목이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토마스 사도의 불신앙, 이렇게 토마스 사도가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교회가 거의 2000년 동안 거의 그렇게 믿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또 새로운 면에서 이 토마스 사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새로운 면으로 되짚어서 보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는 실증적으로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실증적으로 또 사실적으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느님에 대해서 또 이성적으로 철학적으로 접근을 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또 긍정적으로 교회가 또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불신앙, 토마스 사도의 불신앙이라고 말하는 것만큼 그만큼 열절한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져보고 싶고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스스로가 갖고 있는지를 한 번쯤 되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만져보고 싶습니까? 옷깃만이라도 만져보고 싶습니까? 예, 그런 열정, 그런 열정이 바로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열정이 또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불신앙이야, 나쁜 것이야,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서 보기보다는 어쩌면 그런 열심한 그런 마음도 체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세 번째 메시지는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이제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이시고 하느님의 아들이고 그 하느님의 아들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소절이에요. 그러니까, 마르코복음의 시작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은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쓴 목적은 하느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고 우리가 그분을 믿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는데 주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코복음은 처음에 메시지를 얘기했다면 이 요한복음은 맨 마지막에 가서 이제 결론을 그 말하는 소위 말하는 반전을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반전을 이렇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가톨릭 신자들은 조금 적극성이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그 측면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좀 뭐 은근하게 이렇게 열심하게 믿기는 하지만 또 그것이 또 매력이 있죠. 어? 그렇긴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이게 권하지 않는 그런 그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기쁜 소식,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실 이 아주 쉬운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불행에 빠졌을 때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을 그 구렁텅이에서 빼내는 게 구원이에요. 안 그러면 그 속에 빠져서 굶어 죽으니까 이렇게 빼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구덩이에 빠져있는 사람을 딱 건져내주신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을 이제 생명으로 바꿔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뭐 몸에 좋은 거, 또 아니면 이렇게 피부에 좋은 거, 또 뭐 이렇게 뭘 먹어보니 그게 몸에 좋더라, 이거 소문 잘 내잖아요. 안 내나? 뭐 먹으니까 좋더라. 야, 간에 이게 참 좋아. 이게 눈에 이게 참 좋아. 요걸 바르면 피부가 탱탱해져. 동해교 피부가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복음, 기쁜 소식에 대해서는 보통 말을 안 해요. 왜 이렇게 좋은 이 기쁜 소식을? 왜냐하면 거기 빠져 있으면 죽는 건데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동두리째 기쁘게 바꿔줄 수 있는데 왜 안 전하는지 아주 저는 아주 미치고 팔딱질 노르신 거예요. 너무 저는 제가 여기에 이 주보에 이제 그 지난번부터 제가 본당신부터 단상이라고 이렇게 써서 드리거든요. 제가 이렇게 생각나는 거 있으면 여기 읽어보면 그런 게 있어요. 나는 너무 신자인 게 너무 좋다. 그리고 또 신부인 게 너무 자랑스럽다.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이런 것을 물려주셔서 좋다. 근데 여러분이 저의 협조자가 된다면 하느님을 우리 인간이라는 그릇에 담을 수가 없잖아요. 인간은 요만한데 하느님은 무한하신 분을 어떻게 인간 요속에 여기 담고 하느님을 다 안다고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저는 말씀의 두레박이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커서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줄 테니까 좋은 협조자가 돼달라. 이런 뜻으로 제가 이렇게 단상과 묵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쫙 읽어보시고 이제 이 복음의 수호자 그리고 우리 가톨릭 교회의 훌륭한 전도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하느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가득 찬 희망의 공동체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모두 일어나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기록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성부